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나 또 뭐 사람들의 입에서 목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용성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세 구절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보듯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일꾼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교회를 이야기하면 어쨌든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5절에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사역자들 또는 일꾼들로 표현하고 있고 9절에서는 데오게우르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수네르콘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일꾼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을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일명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목회자들의 정체성과 책무가 무엇인지 또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 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5절에서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볼로가 누구며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 시골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아볼로가 뭐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들이 가진 지위나 직무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바울은 사실은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 종교들의 교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을 받고 떠받듦을 받는 그런 존재들과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의 책무에 대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을 말하면서 바울이 7절에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일반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 종교들에게서 정말 신처럼 떠받듦을 받으며 추앙받는 교주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그 격이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는 일을 하든 물을 주는 일을 하든 누구도 사람들에게서 추앙받아야 될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또 추앙해야 될 숭배해야 될 대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공교회성이 붕괴되고 개교회주의가 난무하다 보니까 특정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병폐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람도 일부에서 목사의 무용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목사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표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 표 아래에 사실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말씀을 맡은 목사 중심의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도 없거니와 감히 하려고 나서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필요한가?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이 심는 일을 맡았든 물 주는 일을 맡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사용하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물론 사역자들 중에는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품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가문이 출중하고 정말 뭐 모든 면에서 칭찬들을 만한 요소들을 갖춘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근본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뭐 사신이 있든 특사가 있든지 또 이 신하가 있을 때 그 신하가 어명을 전달할 때 어명을 받는 대상이 다 서서 받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잖아요. 그것은 그 왕의 명령을 가져온 그 신하가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보낸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종들과 귀중히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달해 주는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결국 왕, 그를 보낸 왕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이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왕의 명령을 전달해 줄 때 그 뜻을 받고 올바른 반응을 보여서 그래서 내 믿음이 쑥쑥 더 자라난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아끼고 나를 이렇게 나 관심 갖고 두고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권고하고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묘목으로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목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목 밑에 와서 깃들임을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주는 교훈이 매우 커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뭐 여기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꼴불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든지 성도들의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역자들 사이에는 로마 교황 정치를 추구하는 카톨릭 교회나 감독 정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사역자들 중에는 보다 우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주 안에서 다 같은 사역자들이고 그래서 그 위치나 지위가 주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사역자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두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구분이 있을 뿐이지 지위 면에서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을 주는 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심는 자가 있어야 물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 주는 자는 심는 자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마치 장사하는 자들이요.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을 해요. 귀히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주머니를 채워주는 분들이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맨 땅에 물을 준다고 합시다. 내가 물 주는 자고 근데 심는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나는 물 주는 자니까 물을 주는데 맨 땅에 물만 주면 뭐만 잘하겠어요? 잡초밖에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 주는 자는 심는 자를 귀히 여겨야 되고 또 동시에 심는 자 역시 내가 심었는데 물을 안 주면은 자라요 안 자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헛되고 물 주는 것도 헛되지 않고 다 쌍방이 사실은 윈윈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자가 물 주는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물 주는 자도 심는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뭐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교역자들끼리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구절을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움 같은 저와 정말 저같이 연약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역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동지로 동무로 동료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역자들 사이에 서로 반발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웃기는 일들만 벌어지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아코노에라고 하는 디아코노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뭐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일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이 디아코노에에서 사실은 디콘이라고 하는 영어의 집사에 해당되는 말이 나왔는데 즉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 일꾼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4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후페르타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역자들은 누구를 돕는 거냐?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돕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인 것이에요. 일꾼이 내 자신의 야망 포부를 가지고 내가 서울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문제점들이 뭐냐면 쓸데없는 개똥철학 목사들이 목회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개똥철학으로 자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건데 정말 모든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돕는 일을 하는 일꾼들인데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준 일꾼인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곳간을 맡아 관리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일 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간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을 잘 꺼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신령한 양식을 맡아 관리하는 자 이게 목회자들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엄마의 주된 일이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돈 벌어오는 게 엄마의 주된 일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엄마의 주된 일은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밥을 잘 챙겨주는 거 아닌가요? 아빠는 엄마가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잘 챙겨주도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도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필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본적인 이 업무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배달 음식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식구들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밥을 함께 먹는 일이 많아져서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전보다 더 고달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애들 보내면 학교에서 급식이 다 되니까 밥 안 차려줘도 되는데 학교도 제대로 안 가니까 집에서 밥을 늘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엄마들이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남편의 건강, 사랑하는 자식들의 건강을 내가 직접 챙겨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주부들에게 제일 환영받는 영식 시도 아니고 두식 시도 아닌 저는 요즘에 삼식새끼가 되어서 혹 집사람이 저를 속으로 비난하는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이 음식은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식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먹을 때도 나를 위해서 아내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내는 저에 대해서 뭐 짜증내면서 좀 바깥에 나가서 먹고 좀 오지 마 이런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저 역시 뭐 아내가 주는 거 정말 너무 맛있다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거 해주다니 고맙다 뭐 저는 그렇게 하면서 늘 먹어요 그러니까 아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정말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이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성교하는 원로 목사님하고 언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저희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니지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와서 탈인데 목사님은 너무 늦게 온다 내가 정말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빨리 먹이고 싶은데 일주일이 너무 늦게 온다 저는 그 말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내가 빨리 준비한 이 말씀을 온 성도들에 먹이는 이 일을 그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 역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으니 물론 내가 아유 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뭐냐. 야 내가 언제 돼지들에게 진주 주라고 그랬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말 뭐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불평을 퍼붓는 자들, 뭐 공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든 없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무리들에게 먹이라고 주셨으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듣기 싫다고 저한테 뭐 삿대질을 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뭐 관계도 지금 뭐 할 수 없고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지금 뭐 이 말씀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 딱 한 분 이제까지 한 분만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젊은 분이 한 분 문자를 주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이것은 목회자에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이에요. 또 성도들이요 뭐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그냥 반응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헐떡거리며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또 전하는 자들은 얼마나 신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내가 아내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당신만을 위한 다 음식 하나밖에 없는 음식 준비해서 에이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안 먹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아내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야 너무 맛있다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야 내가 그래도 잘 준비했나 보다 하고 다음에 또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준비할 때 정말 그 말씀을 아멘 하면 하면서 스폰지 물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신나고 즐거운 일이 다 피차간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되지. 이놈의 남편이야. 못된 남편.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음식이 들어있을지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먹고 빨리 죽으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 먹는 일이 필요한, 또 주의 종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해야 되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역자들은 어쨌든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셈해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때문에 본문 3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일반이지만 지위에 높낮음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미들이지만 각자가 자기의 일하는 대로 무슨 상을 받아요? 자기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건 내 상을 받는 것이지 내가 원로 목사님 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장로님들은 장로님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이지 권사의 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그 맡겨주신 것대로 일을 하면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심는 자가 물 주는 자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땅을 파고 막 그 풀을 뜯어내야 되고 이 땅을 개간해야 되고 이런 일 할 때 거름 주고 할 때 정말 이 일은 물 주는 사람은 어쩌면 다 하는 거, 그냥 물만 갖다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심는 자가 정말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심는 자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일반이다, 같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 문자적으로 지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씨 자기가 만들었어요? 물주는 자가 가지고 있는 물 자기가 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물을 안 주면 어디서 물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안 주시면 어디서 이 씨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역자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회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용하신 일꾼입니다. 근데 요즘에 거꾸로 교회가 마치 목사를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고용했는데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사장이요? 나를 고용하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절차상 교회 청빙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를 구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올바른 기도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이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여기 헬라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스네르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영어로 fellow worker거든요. 동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정말 그 말이 목사란 직임 자체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펠로우 워커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의 최측근 함께 있다 할 때 그게 무슨 히틀러하고 함께 일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대통령 밑에 내가 측근으로 일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소유격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꾼으로 변함이 없이 목사님 그 순례자의 변화가 필요하지 변질은 안 된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가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닮아가는 것이 부부가 함께 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런 내용이라고 봐져요. 우리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의 지침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그의 명령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할 책무들을 지정해 주셨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오늘날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봐야지. 사역자들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그들과 함께 맞짱 뜨려고 덤벼든다든지 그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비방한다든지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몹시 역겨워하는 이런 행위들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 어쨌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다 밭이 들고 일어나 아니야! 그러면 밭을 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밭은 정말 씨를 받아야 되고 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정말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바울이나 예수님 허물도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엄투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혀 허물이 없으신 분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갈고댔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사람들한테 반대받는다고 그거 가지고 뭐 짜증내고 심기 불편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게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들이 존경하고 세워주듯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회자를 세워주고 존중하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들이기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밭이라는 말인데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작업장 또는 농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간하고 돌이나 풀뿌리들을 다 골라내면서 씨를 뿌리게 적당한 밭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이 복음의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농사에서는 1년에 씨 뿌리는 일은 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씨 뿌리는 일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도 모일 때마다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화초를 잘 못 가꾸는 그런데 이렇게 화초도 잘 가꾸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런데 물도 막 수시로 주면은 사실은 화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또 그것도 죽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살피는 이 부분들은 이거는 수시로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되고 또 뭐 밥 먹기 전에 씻어야 되고 자기 전에 씻어야 되고 하는 이게 수시로 씻는 일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쉽게 오염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심고 하는 이 부분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늘 들어야 되고 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한 부분만 찾아가서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밭이랄과 밭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아멘. 밭이 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밭이 할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흡수한다. 흡수한다. 자꾸 뱉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꾸 뱉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 그 물을 잘 흡수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걸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근데 가시나 엉겅퀴를 내어서 자꾸 사람, 옆 사람 찌르고, 가시 노릇하고, 걸림돌 노릇하고 하는 이런 존재는 오히려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가 존재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적극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릇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그릇 어떤 그릇이 정말 쓰임을 받는가? 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상품은 들포도가 아니고 극상품 열매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할 일은 두 가지인데 따라 잡시다. 흡수하자.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맺자. 하나님 내 배는 들으세요. 지난주에 끝나고 화장실에서 장로님인 지난주에 이야기하는데 농산물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손이 많이 가면 잘 된다. 오늘 설교 말씀하고 참 반대되는 소리를 하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버려 둬가지고 내버려 둘 것도 있지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관리를 잘 해야 좋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극상품 열매는 뭐 그냥 저절로 맺어집니까? 막 예를 들어서 호박도 그냥 막 100kg, 막 200kg 300kg 이런 뭐 남는 그런 호박을 맺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는 하나도 없고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는 것들만 잔뜩 맺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잘 흡수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잘 흡수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따라잡시다. 믿음으로 아멘 하자. 이게 잘 흡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밭이 옥토가 될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돌짝밭에 뿌려져봤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잘 성찰해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왜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서 나오는 열매조차는 정말 별 보잘것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보석같이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할 때 그 양식을 믿음으로 잘 흡수해서 주인이 있으시겠다는 좋은 채소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